철학자 가운데 마틴 부버라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나와 너, 또 인간과 인간 사이, 또는 신의 실추된 명예, 유토피아와 같은 유명한 저서들을 남긴 철학자인데요. 유태인 사상가로서 1878년에 태어나서 65년까지 살았고, 그가 쓴 책 가운데 1935년에 쓴 책 I and Thou, 나와 너라는 이 책은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키에르 케고르와 함께 20세기 인류의 사상과 철학을 주도했던 많은 사상가들에게 가장 깊은 영향을 끼친 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책입니다. 나와 너, I and Thou. 이 책 속에서 마틴 부버는 인격주의 철학을 전개하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람은 누구든지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두 가지 관계 중에 하나를 하면서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여기에 존재한다는 말은 우리 외에, 자기 외에 어떤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가 말하는 두 가지 기본적인 관계는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의 관계는 나와 너, I and thou, 인격적인 대화와 관계,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와 그것, I and it, 비인격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나와 너라는 인격적인 대화의 관계에서는 상호적 민감성이 인격적인 측면에서 드러나게 되고, 공동적 측면에서 이루어질 때 그 대화가, 그리고 그 관계가 비로소 공동체, 커뮤니티를 이루게 된다, 이렇게 믿는 것이 그의 사상입니다. 반면에 그가 지적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우리의 관계에서 서로를 I and thou, 나와 당신, 나와 너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I and it, 사물적으로 나와 그것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온 인류 사회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고난과 전쟁과 갈등은 다 그런 관계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인간의 참모습은 자연, 인간, 신과의 관계에서 나, I와 thou, 너의 관계였었다. 그러나 우리 인류는 자연도 그것, it으로, 인간도 그것으로,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신도 그것으로 전략시켜버리고, 그 결과 우리는 지금 엄청난 환경의 문제와, 그리고 이혼과 폭력과 같은 가정의 문제, 그리고 전쟁과 저주와 같은 그런 민족적인 문제들을 비극적으로 자초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마틴 부버가 그의 책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리고 사물이나 자연을 대할 때마다 인격적으로 그것이 아니라 당신, 이것은 마틴 부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평범한 우리들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I and thou, 나와 너의 이 인격적인 만남이 그런데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그렇습니다. 목회와 신앙생활이 바로 이 I and thou의 만남이고,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나 선교, 지난주간 제가 다녀온 도미니카에서도 제가 경험하고 느낀 것은, 아, 선교도 I and thou, 인격과 인격의 만남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대답을 함께 찾으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물은 생명이다, 예수님은 물이다, 이런 말씀을 함께 묵상했는데요. 지난주간에 깨닫지 못한 것을 도미니카를 다녀오는 비행기 안에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신 것은, 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I and thou, 그 당시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고 유대인 남자들이 출입 금지해야 되는 이 지역에 들어가서 야곱의 우물과 수가성 마을에서 이 사마리아 여자와 만나고 대화하는 이것이 마치 저에게는 인격 대 인격의 만남처럼 다시 읽혀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향해 가시던 예수께서 유대인들의 출입금지 구역이었던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셨고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오랫동안 서로 상종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하나의 엄격한 관습처럼 여겨졌던 이 시대에 유대인 남자였던 예수께서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남자가 아닌 여자, 보통 여자가 아닌 남편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남편이 다섯 명이나 있었던 그 여자를 우물가에서 만나서 지금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I am it이 아니라 I am thou, 관계와 만남과 대화를 시도하는 것, 이 대화가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간 읽었던 말씀 가운데 한 두 절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이 느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물가의 여인처럼 늘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하던 우리들에게 이 시간만이라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그런 생수와 같은 말씀을 주시면 좋겠다. 이것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이 단에선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어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적으로 찾아가셔서 만나주시는 이 사마리아 여자와의 만남, 이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두 번째 대답,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물을 좀 달라. 사마리아 여자가 대답합니다.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물이 문제가 아니라 왜 유대인인 남자,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인 나에게 말을 거는 겁니까? 우리는 서로가 말을 섞으면 안 되는 사이, I am it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생각할 수 없었던 이 인격적인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난주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설명한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거꾸로,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나에게 물을 달라 말씀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부터 오늘 우리가 이렇게 15절부터 26절까지 읽은 것은 오늘 설교가 이 여인의 음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인이 거꾸로 그런 물이 있다면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그리고 한 번 떠가면 다시 와서 떠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물이 있다면 그 물을 나에게 달라.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기까지는 아주 자연스러운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 있다, 이 물을 소개하시니까 이 여인이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그 물이 어디 있느냐,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좀 주시라 이렇게 여인이 물었는데 쉽지 않은 본문이 16절에 이어집니다. 갑자기 자연스럽게 이어지던 대화가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대답을 그리고 요구를 하십니다. 16절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물을 달라고 하시는 여인에게 남편 불러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갑자기 남편을 데리고 다시 오라. 갑자기 대화의 주제를 바꾸시는 것. 한참을 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남편 이야기, 처음 만나는 남자가 남편 데리고 오라. 누가 데리고 옵니까? 가서 내 남편 데리고 다시 와라. 이것이 예수님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갑자기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 남편 없다.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남편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그 후의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고 남편이 있는지 다 아는데 남편이 없다라는 이 대답 앞에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말이 맞다. 사실은 쉬운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 다이얼로그를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 갑자기 남편을 묻는 것도 좀 생뚱맞은 질문이고 그리고 남편이 있으면서 없다고 말하는 것도 맘대로 대답하는 것 같고 그리고 다섯 명이나 있었고 지금도 남편과 살아 있는 이 여인이 없다고 말하는 것에 예수님께서 다시 맞다, you're right 이렇게 대답하는 것도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인격적인 대화와 만남이라는 것이 늘 쉽지 않고 그리고 늘 편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이 여인에게 찾아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어쩌면 가장 아픈 곳, 그곳을 찌르기도 하고 가장 깊은 곳, 그곳에 숨겨진 것을 억지로 이렇게 드러내기도 하십니다. 내 남편 불러오라. 저는 그렇게 읽혀졌습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을 또 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본문을 여러 번 읽어보면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주제를 물에서 남편으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육체적인 갈증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 이렇게 이해해야 이 두 사람이 지금 우물가에서 만나서 서로 묻고 답하는 이 대화가 이해가 됩니다. 환자는 자신의 병이 무엇인지 알아야 살 길이 열립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새로운 살 길이 열립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죄인지 알아야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남편이 다섯 명이나 있었고 지금도 여섯 번째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이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맞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You are right, 내 말이 맞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가 말한 대로 내게 남편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이 여자에게 다섯 명, 여섯 명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보아도 그 누구도 너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다, 없다 지금 이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오늘 우리를 포함해서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좋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이 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18절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땅에 살면서 누구도 누구를 만나보아도 인생이란 만족이 없다. 그것이 맞다. 예수님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누구를 만나보아도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이 있다. 그것이 맞다.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대화를 나눈 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한 답을 줍니다. 어떻게 나의 상황과 문제를 이렇게 잘 알고 계시지? 오늘 처음 만난 이 남자 누구지? 내가 남편이 몇 명 있는지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어떤 남편인지 이 사람이 이거 어떻게 다 아는 것일까? 이런 궁금증 때문에 이 여자는 19절에 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 어떻게 이렇게 나를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의 문제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이 여인이 살았던 남편의 수를 다 알고 계셨고 이 여인에게 해결되지 않는 영원한 갈증, 목마름의 문제도 알고 계셨고 그때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곳에 찾아가셔서 이 여인을 만나신 것일 텐데 예수님은 늘 이렇게 찾아오시고 그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을, 어쩌면 우리보다도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는 분이신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이 여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선지자다라고 고백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고백해 왔습니다. 나쁜 표현은 아닙니다. 좋은 고백인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과의 이어지는 대화를 통해서 내가 선지자가 아니라 또 다른 누구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누구신가? 오늘 이 사마리아 여자는 선지자다 라고 대답하지만 우리가 믿기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단순히 선지자가 아니라 그 이상이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이 여인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 아는 것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모든 말씀을 들었고 그가 행한 모든 이적과 기적을 함께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하고 예언자일 것 같기도 하고 좋은 교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 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선지자라고 또다시 대답합니다.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놀라운 고백 위에 하나님은 천국의 열쇠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고백도 처음부터 나온 것은 아닙니다. 감사한 것은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한 것 가운데 감사한 것은 저도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교인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하면서 생각한 것인데요, 우리가 여전히 부족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예수님이 누군지 다 경험할 수도 없고 다 고백할 수도 없지만 이 여인처럼 어렴풋이라도 고백할 수 있다면 그 고백과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관심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영적인 생활은 어떻게 하는 건가, 뭐 이런 영적인 인물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들이 생겼으면 좋겠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이제는 이 만남의 주제와 대화를 이 여인이 이끌어갑니다. 예수님이 물 좀 달라, 남편 데리고 오라, 여기까지는 예수님이 하셨는데 이 여인이 갑자기 당신은 선지자 같습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여호수아서 공부를 하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형도를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은 유대 남자로서 예루살렘이 있었던 이 남유다 출신이고 이 남유다에 계시던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를 지나 사마리아를 지나 북쪽의 갈릴리를 향해서 가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통해서 알고 있듯이 북쪽은 북이스라엘이고 남쪽은 남유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성지인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있었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시온산, 모리아산,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드리지 않는 모든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그러나 두 나라로 갈려지면서 이 북이스라엘, 지금 이 여인이 말하는 우리 조상들,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 그 산은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확인했던 그리심산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두 나라로 나뉘게 되면서 예루살렘 성에 가서 예배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다.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지금 예배를 어디에서 드리는 것이 좋은 예배인가 옳은 예배인가를 묻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은 예배 장소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기본을 묻는 겁니다. 이 유대인 남자, 선지자로 보이는 이 남자에게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가 묻기를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하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 조상들이 예배드렸던 그리심산에서 우리는 예배드렸고 당신과 당신의 민족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 예루살렘 성 시온산에서 예배드렸는데 도대체 어느 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맞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하십니다.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말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느니라. 구약 시대에는 예배와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장식, 장소와 그리고 예배드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반드시 필요했고 반드시 성전에 찾아가서 제사장과 함께 어떤 제사를 드리느냐에 따라 꼭 알맞고 필요한 제물을 드려야 했던 것, 그것이 구약시대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살았던 조상들은 그리심산이냐 아니면 예루살렘이냐, 이것이 논쟁이 되었고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겨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에게 내 말을 믿어라, 예전에 너희 조상들이 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내 말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어떤 장소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시대, 예수님 이후 시대, 신약 시대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어떤 장소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예배, 오직 우리가 잘 알고 익히 들어왔고 수없이 고백했던 것처럼 신령과 진정, 오늘 읽었던 개역성경에서는 영과 진리로만 드릴 수 있는 그 예배. 2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4장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23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여러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3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지금까지 이산 저산에서 드리던 구약 시대의 예배를 벗어나서 장소와 형식이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대상 그리고 드리는 방식,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이어지는 24절에 예수님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예배의 장소와 형식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영 안에서, 그리심산 안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가 아니라 엔 퓨뉴마, 거룩한 영 안에서, 그리고 진리, 이 진리라는 것은 두 가지로 번역되는데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 또는 진실된 모습 안에서 예배하면 된다. 우리는 그동안 예배를 통해서 이 이야기,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아시는 말씀이고 여러 번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거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저게 예배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대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그리심산에 갈 필요도 없고 예루살렘 성에 갈 필요도 없고 장소나 형식이나 방식에 얽매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영과 진리로만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 한 분 때문이다. 이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신약시대에 예배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가능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던 유대인들에게는 푸뉴마, 성령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북쪽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한 그의 조상들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던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지금 예수님이 묶으시면서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진리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자유롭게 얽매임 없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렇게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참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답이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새 길을 열어주신 분, 인도해 주시는 분, 오직 영과 진리로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대답입니다. 이제 오늘 보면 마지막 말씀이 있겠는데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 사이에 이어지는 대화입니다. 마지막 이 인격적인 대화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마지막까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알고 보니까 이 여인에게 믿음이,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올 거라는 믿음,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나의 지금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는 믿음. 이게 바로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메시아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지금 앞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서도 이 여자는 아직도 모릅니다. 스스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예수님 앞에서 여전히 다른 것을 찾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 알면서도 지금 이 여인 앞에 와 있는 이분이 예수인지 모른다는 것. 우리도 이렇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고 지금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여전히 누구신지 잘 모르고, 이번 이 사순절 기간에도 이미 우리 앞에 와 계신 예수님을 모르고 만나지도 못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못합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언젠가 때가 되면 오셔서, 내가 믿는 예수님 언젠가 때가 되면 오셔서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겠지. 내가 믿는 예수님 언젠가 때가 되면 오셔서 내 인생의 모든 질문을 대답해 주시겠지. 여러분,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미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이미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또 부활하셔서 이미 하늘 문을 열어주신 분, 그분이 지금 우리 앞에 와 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가 아니라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동시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 사마리아 여자가 본인 앞에 와 있는 이 남자가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본인의 이 믿음, 나는 믿는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걸 믿는다,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다, 그분이 오시기만 하면 나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것이라는 이 믿음, 믿음은 있으나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코앞에 와 있어도 발견하지 못하는 이 여인에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그 사람이 나다, 네가 기다리는 그 사람이 나다.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I am he. I who speak to you am h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내가 그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내 앞에 와 계신 이분, 내가 그리스도다. 부활절을 맞이하고 기다리며 여전히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지금 우리 앞에 와 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께서 새로운 방법을 열어주셨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예수님은 누구신가? 더 이상 그리스도 산도 예루살렘 산도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오직 영과 진리로만 예배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이 놀라운 분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는 분, 이미 오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채로 지금 우리 앞에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또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되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곳에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 찬양 함께 하면서 이 찬양이 우리가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으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으로 기도하고 이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